예, 오늘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많은 경우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영역에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좀 초점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영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그게 실제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실제를 지금 나눕니다. 그러면 실제라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속량을 받았지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그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놓으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영역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머리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한 발짝 더 나가서 삶 속에서 실제 누리며 승리하며 이기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속 대신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량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다른 사람이 다시 그 값을 주고 지불해서 그를 사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속량이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우리는 시장에 가면 뭐 과일이나 야채나 생선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요. 그 다음에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로마인들이 시장에 가면 특별한 시장이 있는데요.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에게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자꾸를 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쇠사슬을 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가격표를 매깁니다. 그게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자유인들이 지나가다가 돈으로 그 사람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격을 지불했다. 그래서 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속량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다. 이런 거죠. 그게 속량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내서 우리를 들어서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아직 몇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맺게 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분이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실 게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그분이 미완성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승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 무덤 안에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내용은 뭐예요? 뭔가 내려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보다 더 낮은 지옥으로 가셨다.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과 하늘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늘과 이 땅과 땅 아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셔서 승천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이 땅에서 그분이 뭐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 우리의 주권자예요. 그러면 땅 아래는요? 그분이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모든 권세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취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혹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래서 하늘, 땅 위, 그 다음에 땅 아래 이 모든 영역을 아울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단지 육신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무덤 속에 묻힘으로 속량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비밀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완전히 속량하기 위해서 영적인 죽음의 문제와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게 뭐예요?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라면 그것만도 충분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또 죽잖아요. 이 죽음 뒤에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 일을 하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활을 시키셔서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음에 묶어놓을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지요. 사단은 그걸 못 예수님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하늘 보좌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려서 올라오라 해서 가봤더니 그 하늘 보좌에서 뭐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요 핍박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 그럼 우린 그래요. 지금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 죽는 게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나. 다시 내가 상급을 줄 거야. 이런 위로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렇게 소망을 가진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느낄 수 있는 영역은 몸과 혼의 영역입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 그냥 이렇게 집처럼 돼 있어요. 혼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영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근데 불신자에게도 영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영이 있는가 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영이 주관하고 있는 어둠에로 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또 영에는요 살아있는 영이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이에요. 그걸 살아있는 영이라고 해요. 그 어둠의 세력의 장악 아래에 있는 영을 뭐라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라고 그러고요. 그 영어로는 이게 단어가 뭐 immortal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라 특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이 살아있는 영이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요. 몸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혼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당신 영접했습니까? 그럼 당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요. 멍해요. 왜? 전혀 느낌이 없거든요. 내가 거듭났다고? 조금 전과 별로 다른 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뭐 하나님이 망치를 한번 딱 때린다든지 몸을 움찔하게 한다든지 아 그러면 우리가 인식이 빠를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현상이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뭔가 우리에게 희락의 영이 부어지면서 우리는 혼이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 체험했다느니 뭐 성령 충만 받았다느니 그렇게 우리 표현을 해요. 그것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어떤 증거들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 제거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다시 주어져요. 그래서 이걸 거듭나는 영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거듭난 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먹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레마로 우리의 영에게 자꾸 심어지면 이 영의 생명이 더 진리로 풍성해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 방치해놨던, 그 사단에게 방치해놨던 이 혼과 이 몸을 이 거짓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 영역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이 먹고 채워짐으로 인하여 내 혼에게 사고체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 혼에게 너 그거 아니야. 그 거짓이야. 이게 진리야. 라고 영이 혼에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 혼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버려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여요. 물론 영은 자유해요. 영은 진리 안에 자유해요. 근데 문제는 이 혼이 이 영의 진리를 수용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먼저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더 튼튼하게 굳건하게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이 혼에 있는 가치관, 옛날의 견관진으로 세상적인 가치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 가치관이 내 몸에 배어 있는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혼에서부터 영에서부터 이 혼에게 너 그 틀렸어. 그 가치관을 버려. 그리고 진리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에게 해야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영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영이 새롭게 돼서 강건해질 수 있는 자원,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해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걸 받아들여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타치하지 않아요. 지시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우리의 몸이 연약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몸을 회복시켜요. 치유를 하세요. 그 특별한 은혜지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지기를 원하지만 내가 반응 안 하면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로 섬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지배하게 되면 말씀으로 강화된 그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감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연합하게 돼요. 일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라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재창조된 우리의 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우리는 이 진리로 우리의 영을 먹여야 되고요. 그 가치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된 역사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을 피조물의 실제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 그 내용만 알아서도 안 돼요. 이제 우리의 혼과 몸이 그 영이 지시하는 대로 영이 가치관을 갖고 영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반응하고 따라가야 돼.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유업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삶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밥상을 준비해 놨으면 그 밥상만 쳐다보지 말고 그 밥상에 있는 밥을 먹고 건강하고 누리기를 원하시죠. 이게 실제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듭난 영을. 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 거듭난 영이에요. 그 베드로의 표현은 마음에 숨은 사람. 그것을 거듭난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대답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원문의 의도는 이 의미는 거듭나다 이 의미는요. 다시 혹은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는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면 그걸로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났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뱃속으로 나와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아버지부터 와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간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 이 세상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세상 권세 주관자, 어둠의 권세, 마귀가 통치하지요. 그렇죠? 이거 주관해요. 그의 목숨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태어나면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몸은 아직까지 이 땅에 지금 움직이고 다니지만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해되셨죠? 자, 이와 같이 거듭난 우리의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다시 창조된 영, 거듭난 영, 위로부터 난 영, 하나님부터 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분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족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 원어로 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렇습니다. 독특한 종족, 새로운 인류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새로운 종족이다. 다르게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눈이 열려있으면 우리는 외계인이라고 해요. 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생명을 가진 종족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태어난 종족이에요. 겉모습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부요하고 떵떵거리고 권세 있고 잘 나간다 해도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 믿는다고 땅속에 가 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요, 종족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엄청난 종족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세상 부러워하다가 인기에 끌려가다가 그냥 세상을 따라가다가 타협하고 이 영혼을 팔아먹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 이걸 몰라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아니에요. 엄청난 종족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경제적으로 좀 약하다고, 어떤 좀 어려운 이 땅에 살아가는 좀 어렵다고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들 보세요.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박해 시대의 사람들을요, 이름 없이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짐승에 먹히고 또 불에 태워져 죽고 그렇게 이름 없이 갔어요. 그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는요, 새로운 종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종족인 것을 확신을 갖고 서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하기 전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전에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요, 예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고요? 육신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다르게 사는 사람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럼 이 세상의 관점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겉모습 보면, 야, 권세 있고 잘 나가고 인기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뒤로 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과 또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다. 나사렛, 저 이단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듭나고 나니까 이 새로운 종족의 개념이 계시로 열린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 갔다 왔잖아요. 이 엄청난 비밀이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다고요? 가말리엘 문하생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뭐 굉장했지요. 아주 자격이 굉장했어요.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그랬지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를 평가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걸 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새로운 종족, 거듭난 영.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그 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달라졌어요. 주변을 보니까 자기와 같이 거듭난 사람을요, 이제는 육신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비리비리하고 좀 약하고 별벌이 없어도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 어떻게 봅니까? 어떤 관점으로 봐요? 많은 경우요,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안경을 가지고 우리를 보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정리되어야 돼요. 예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 천국 같이 가요.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구랑 친하더라도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천국 같이 못 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눈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서 공부할 때 그 얘기는 안 나눴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청 아주 격차가 엄청 났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연합이 안 됐어요. 로마 교회가. 근데 바울은 뭐라는 줄 알아요? 유대인, 이방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어. 새로운 종족으로 만들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얘기했어요.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 중요한 게 별 볼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거룩한 성령이 있으면 그게 최고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깨기 어려웠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걸 로마서에서 깨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누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누가 잘 나가냐,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어떻습니까? 좀 직장이 반반하고, 그래야지 저 산골에 흙만 지고 농사 짓는 사람 아예 인정도 안 해요. 대개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 뭐라고요? 그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뭐라고요? 성령을 받고 거듭난 영.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내가 존귀하듯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이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절대 안 본다. 그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영의 존재만 내 평가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저렇게 사셔야 돼요. 다르게 보면요,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 기준을 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든지 타인이든지 거듭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 것을 철저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연약하든 뭐 담배를 피우든 술을 먹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보셔야 된다. 자, 예수님의 완전한 성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자,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하나님의 생명, 즉 그걸 조예라 그래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자,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일어났어요.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이 속에 있는 생명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 생명을 조예라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조회라는 단어가 저기서 나왔어요. 그냥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성경 근거로 얘기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거듭났어요. 이게 거듭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거듭나요. 자,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그 거듭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지난주에 제가 한 이틀간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자,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죄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어요. 의라는 게 뭐예요?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화목한 관계 이런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행위는 엉망이에요. 생각도 엉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갈 때 감정 울곡도 얼마나 많고 생각도 얼마나 공격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조금 뭐 연약해서 이게 아직 자라지 않아서 아직 혼이 주관하는 혹은 아직 혼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아서 옛날 방식을 따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한 거듭난 한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완벽한 걸 추구해요. 근데 봅시다. 여기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기 초등학생이 있어요. 여기 고등학생이 있어요. 여기 청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왜 안 되죠? 아니, 갓난쟁이가 옷에 똥을 싸도 괜찮아요. 근데 청년이 똥 싸면 큰일 나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장의 차이예요. 성장됐으면 옛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성장하지 않았으면 인정해줘요. 근데 성장할 때가 됐는데도 성장했는데도 계속 그 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있으면요. 인간구실 못해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는 이 즐거움은요. 엄청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 좋아요. 물론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따지면 우리가 어른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이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아이고 나는 이게 귀찮으니까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려한다. 똥싸개로 있으려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너무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지을 때 자라지 못하게 해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잖아요. 원리가 자꾸 자라잖아요. 그 자라서 어떻습니까? 그 머리를 공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고 또 새로운 것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떻다고요? 거듭났으면 자라가야 돼요.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혜택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누려야 돼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진리를 안 따라가. 그리고 그냥 난 거듭났으니 하나님 의의 관계니까 뭐 하나님 이러든 저러든 받아줄 거야. 그렇게 어린아이로 있으면 그 사람은요.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유업들을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자다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다고요? 거듭났으면 갓난장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기뻐해요. 인정해줘요. 그 대신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흠정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8장 1절. 거기다가 성령을 더 넣어놨어요. 흠정력에서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지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뭐로 살았는가 하면요. 육신으로 살았어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내가 내 자원으로 내 계획으로 내 머리로 사는 방식이 뭐라고요? 육신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 영이 타락돼 있으니까 죄를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 죽을 영을 없애버리고 살아있는 영을 넣었는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이 영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내 본연의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육신의 삶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난가 하면 성령을 보내신가 하면 하늘의 놀라운 진리와 보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승리롭게 살지만 더불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에 갖는 이유를 물으러 와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 남아서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원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을 주시고 보너스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늘의 놀라운 진리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거듭난 피조물의 실제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기를 원해. 세상 사람들이 돈 많다고요? 처음에 어릴 때는요, 그걸 원해요. 근데 돈 있어 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돈이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만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신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내용이 만족이에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너가 육신이 육신대로 살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된 길로 가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거듭난 존재로서의 실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육신으로도 살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육신으로 살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내가 누리며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자동으로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다시 또 넘어가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성량의 합법적인 측면이에요. 법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뭐 옳게 살든지 잘못 살든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서 어떻다고요? 인정해줘요. 부모가 인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합법적인 측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것을 뭐라 그래요? 실제적인 측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다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실제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합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전혀 의의 삶을 못 누려요. 자,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실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다면 예수의 성량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우리에게 그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그 승리하게 한 이 모든 내용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실효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데 요 삶을 안 살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계속 사단의 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인데 삶에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나게 하여 누리는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거듭나게 했으면 하나님 예비하신 기업과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누리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 혜택을 놓쳐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슬픈 일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는 지킬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면 너무 버거웠어요. 예,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어요. 로마서 5장 5절처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요. 예전에는요, 그게 안 됐어요. 그냥 내가 유익되는 사람만 사랑했어요. 이제는요,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요. 왜? 그 사람들 살리려고. 자기가 이 땅에서 살면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포기하고요. 그 전염병 많고 그 모기와 해충들이 많은 그 지역으로 가요. 왜?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왜 그렇다고요?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이제는 우리 속에 이제 부어져요. 예전에는 아까워서 못했어. 왜 내가 저 사람 주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부어주는 능력을 갖게 돼서 율법의 완성,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요. 그분의 영인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고요. 조의 생명이 부어졌어요. 예전에는 아가페 생명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필레아라든지 뭐 스톨게라든지 뭐 이런 사랑만 우리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저기서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지만 바울은 저가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저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못 받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사람 구분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대신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체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주도권으로 명령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손이 돼서, 발이 돼서, 입이 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장성하면 정말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실행해요. 이게 거듭난 자의 실제예요. 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한다고요. 복음서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나 바울 서신이라든지 신약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일을 이제 실제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T.L. 오스부본이라는 이제 그 복음 사역자가 있는데요.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를 갔다가 사역하는 분이에요. 자,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사람으로 성전을 삼고 그 속에 살려고 성령의 형태로 돌아오셨습니다. 기독교의 놀랍고 강력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마다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됐다는 뜻도 돼요. 예,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여기 이 공동체의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깨달은가 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넣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무슨 일을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나를 넣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혹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우리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T.L. 오스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당신을 넣어 읽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피조물의 실제를 그렇게 가르쳐요. 자,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는요, 사복음서에 없는 사실들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 그건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복음서에는 뭐라 그래요? 믿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어떻다고요? 주님이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나눠줘요. 이미 우리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을 잘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순종하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서신서에는 나와 있어요. 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만 얘기해요. 그 부활 얘기 조금 해요. 근데 서신서는 뭡니까? 바울이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거듭난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며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본 거예요. 그걸 서신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이 복음서만 읽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서신서는 얘기해요. 복음서는요, 저 얘기 안 하고요, 잠깐 얘기해요. 누가 형제요, 어머니냐? 내 말을 순종하는 자다. 그것만 잠깐 언질을 줬어요. 그런데 서신서에는요, 우리 모두가 거듭나면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비밀을 알려줘요. 이해되십니까?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거듭난 피조물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실제의 삶을 어떻게 갈 건가, 그런 문제를 이제 나눌 건데요.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듭났으면 육신을 따라 살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먹음으로 내 혼의 영역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